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영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모멘트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영어에서 아하 모멘트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하나 눈이 더 뜨여지는 사건? 바로 그런 것이 아하 모멘트라는 거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읽다가 바울은 그 아하 모멘트를 경험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나게 지식의 어떤 고급스러움이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다 배설물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내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는 분명히 엄청난 지식을 습득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함께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들이 꼭 똑똑한 사람이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저는 이 1절을 읽다가 떠오른 청년 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뭐 개척교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 그런 교회는 한 사람이 멀티일을 합니다. 주일학교로 봉사를 하다가도 성가대 대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청년부였기 때문에 청년부 회장으로도 일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주일날 끝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고등부 이제 그 중고등부죠.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사 중에 이 친인척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어느 공동체나 친인척이 문제인데 이 친인척인데 그 남자분은 아내의 동생 뭐죠? 이게 제가 헷갈리네요. 형부였고 남자분은 형부였고 그 처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처제는 공부를 아주 잘했던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학교 교사 아니면 공무원인데 제 기억이 좀 가물한데 그런 분이었고 이 형부는 알루미늄 샤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회의 시간에 뭔가 옥신각신했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이니까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귀담아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처제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논리정연하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저분 하는 말이 다 옳구나. 저도 수긍이 다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형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네 잘났다. 그리고 나서 완전 회의가 엉망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처제가 똑똑했습니다. 지식으로 치자면 그 처제가 다 맞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은 거 맞습니다. 분명히 옳습니다. 근데 그 옳음만으로 공동체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공부를 꽤 길게 하신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더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겠다. 이게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의 고백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안다고 자부하느냐? 아니면 네 알미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이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알아달라는 몸짓과 말짓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지난주에 제게 온 카톡이 떠올랐습니다. 카톡에 갑자기 카톡 계속 오더라고요. 그냥 뭔가 보니까 아내가 보낸 사진이에요. 쭉 보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책 치우고 이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거 하는데 넌 뭐 했냐. 이런 날은 남편들이 집에 가면 말과 태도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알아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이만큼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설명도 하고 또 가까운 친인척들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하나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의 은밀하고 내밀한 것들, 비밀한 것들, 때로 배우자와 공유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있더라고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해도 외롭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적으로 보면 결핍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 있다가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안토막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 스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그 목사님의 상상력으로 설교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요. 물론 백성들도 수고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시내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명도 받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때로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이 딱 목전에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땅 못 들어간다. 아니, 하나님 왜요? 내가 들어가야죠. 내가 들어가야 마땅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는데요?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라는 말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모세야, 너 억울하냐? 그래도 모세가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답답하셔가지고 모세야, 말 좀 해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지냈던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이 내게는 가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기 때문에 저 땅 안 들어가도 저는 간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런 설교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건 성경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충분히 그럴 법하죠. 그렇습니다. 때로 사람이 몰라줄 때 있습니다. 때로 억울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살아온 업적이나 수고했던 수고나 이런 것들을 내 곁에 있는 가족조차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매일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앞서 지식은 교만한다고 했지만 그 지식의 실체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옳은 지식이었습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은 everything, 우상은 nothing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분명한 지식입니다. 옳은 지식입니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것은 고린도 배경을 좀 알아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란 지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구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도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믿는 신들을 갖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고린도란 지역에는 신전이 1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왔던 포세이돈 신, 아프로디테 신, 이런 신전들이 12개나 있었다는 것이죠. 뭐 그 수가 좀 더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로 치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옳은 지식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옳은 지식 맞다고 바울이 도장 찍어주는 것이죠. 그래, 너희는 분명하게 영적으로 보면 올바른 지식 갖고 있다. 제가 앞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옳은 것이 맞다. 너희가 틀린 것은 아니다. 너희의 지식이 분명히 맞다. 그런데 너희들은 눈 하나를 뜨지 못했다. 계속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 바울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올바르고 옳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처럼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지식의 저주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공부를 다 해놓고 그 공부를 다 잊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만큼 했는데, 수고해서 했는데도 잊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때로 그 공부 때문에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이죠. 언어의 장애물도 생깁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때로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은 채워지는데 설명하는 설명력이 딸려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 배웠던 신학 용어를 툭툭 쓰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공부를 하시지 않았잖아요. 물론 진지하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진짜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일수록 지식의 저주를 알고 조심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제물로 올려든 고기를 뒷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시승했던 차 있잖아요. 그런 차가 있으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남이 시승했던 차. 마치 그런 것처럼 제물로 올려드렸던 고기를 뒤에서 좀 싸게 가성비 있게 구매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올바른 영적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담대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것으로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영적으로 눌린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가끔 명절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요, 그 제사 음식 괜히 먹기 꺼려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먹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음식은 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 음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제물로 올려드려진 것을 알고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9절에 와서 이 우상 제물 문제에서 갑자기 자유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어떻게 보면 시선을 바꾸는 것이죠. 우상 제물과 자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죠. 앞서 말했던 그 지식, 옳은 지식, 영적으로 올바른 지식,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지식의 자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이거는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러한 가치를 깨닫고 그 자유를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우리 9장 19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9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9절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부연 설명이죠.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좀 소극적으로 얘기했다면 19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분명히 나는 그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내 자유를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아디 아포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 보시면서 저게 무슨 용어지? 좀 의아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디 아포라라는 것이 신학 용어입니다. 앞서 제가 이런 용어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디 아포라가 바울의 고상한 윤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런 것이죠. 목회자나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분들이 사실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벌써 표정들이 안 좋은데요. 뭐 담배도 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자유를 제한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담배 한 대 피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대 피면 그 뭐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성도님이 그 모습을 보았다.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 우리 목사님 담배 피우네. 술집에 가서 부어라 마시라 목사님이 마시고 있습니다. 뭐 전도하기 위해서 간혹 그 자리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는 성도님이 보았습니다. 그 술집에 있던 성도님이 보았습니다. 자기는 술을 마시면서. 그러나 그거 보면서 시험 든다면 절제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디 아포라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비본질적인 문제의 경우에 너의 자유를 절제함으로써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 바로 그것이 아디 아포라 교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9절에서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연달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10절에 부정적인 결과가 보여지고 있죠. 지식이 있는 네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너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에게 죄짓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만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뭐 때문에요?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실패담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 많은데 어렸을 때 좀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왜?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인데요. 청년부 공동체에 장애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완전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이제 우리 청년부에 데려다 놓고 가끔 저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에게 외출을 잘 못하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으니까 우리 형제께서 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애 데리고 산책도 좀 가지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날 2부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제 차에 태웠습니다. 태우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장애인을 안아가지고 차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 수변 그 호수가 있는데요. 서울로 치면 뭐 저기 석촌 호수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 아이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가 한 5시 조금 덜 된 무렵이었는데 보통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 제공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옳은 일 했지 않았습니까? 너무 선한 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남아있던 자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 친구하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식사를 미처 못 챙길 것 같다. 그래서 나하고 얘하고 밥을 좀 챙겨달라. 여러분 뭐 제가 뭐 부담스러운 부탁을 했습니까? 불편한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 정도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빠 네가 가서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이제 벌써 1차 이 게이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아 좀 해줘 이러니까 오빠 네가 가서 해 내 바빠 그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기분 언짢대요. 난 지금 청년부를 위해서 그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산책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별로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 더군다나 제가 밥을 먹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밥 먹지 않으면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그 예민함과 이 예민함이 더해져가지고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착해서 이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실수를 했어요. 그 전화 받았던 자매의 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속된 표현으로 좀 조졌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고 그 언니가 총무였습니다. 네가 동생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이 말을 이제 제가 막 일자 연설처럼 쫙 해버린 거예요.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날 이후부터 청년부가 두 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전화 받던 그 자매의 남자친구였더라고요.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형은 확실한 거 좋아한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의견을 들어달라고 엄청 사투리를 써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걔가 형이 맞죠? 형이 맞죠? 근데 걔는 그 전화 말했던 자매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제가 옳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부탁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산책 나갔습니다. 제가 틀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을 놓치니까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차라리 지식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아이들 다 품고 두 쪽 되지도 않고 다 살려냈을 것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전부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심지어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야가 사랑이 없으니까 저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 자유를 절제하는 그러한 멋있는 용기, 멋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디아포라라는 아주 귀한 교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고상한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용어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내 마음껏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때로 공동체를 위해 아니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으로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내 옳다는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도 청년부 시절 한 영혼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했고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사랑의 가치를 가장 앞장선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대한민국 이 땅에도, 여야 정치하는 국회 의사당에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옳다는 지식 그걸로 사람을 죽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지식이 아닌 지식에다 사랑을 더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바울의 아디아포라 교리를 듣고 나도 그처럼 때로 내 자유를 절제해 한 사람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